계시록 8번 메시지 7 등대들. 계시록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구약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사항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이 계시하는 대부분의 기원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항들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 문을 가진 성인 예루살렘 성은 에스겔 48장에서 발견되긴 하지만 계시록 끝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새로운 방식에서 봅니다. 계시록은 결론의 책이요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거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이것은 1장에 있는 등대들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25장과 스가랴 4장에서도 등대가 언급되지만 계시록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시록 1장에 있는 7 등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등대들은 지방교회들의 상징입니다. 비록 지방교회들이 예수의 간증이라는 것을 이미 보긴 했어도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울지 모릅니다. 지방교회들이 예수의 증거라고 말하는 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들이 등대들이라는 뜻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등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접해왔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등대들에 대한 문제의 깊은 속을 엄밀히 탐사할 것입니다. 성경의 상징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대와 같은 상징을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등대란 단순히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등을 받쳐주는 물체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등대는 순금이요 스가랴 4장과 계시록에 있는 등대들 역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등대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 즉 금, 받침대, 등들을 봅니다. 등대는 삼일 하나님의 의미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등대가 만들어지는 본질이요, 받침대는 금의 체현이며, 등들은 받침대의 표현입니다. 금은 본질이신 아버지를 상징하고, 받침대는 아버지의 체현이신 아들을 상징하며, 등들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표현인 그 영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삼일 하나님의 의미가 등대 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의 벽에는 등대의 상징이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이 상징을 수세기 동안 사용해 왔지만 그들은 그것의 참된 의미, 즉 삼일 하나님의 의미를 모릅니다. 당신은 등대가 삼일 하나님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본질에 있어서 등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표현에 있어서 그것은 일곱 개의 등을 가진 하나의 등대이기 때문에 일곱입니다. 밑바닥에서는 등대가 하나이지만 위에서는 일곱 개입니다. 그것이 하나인지 아니면 일곱 개인지 논쟁해야 할 것입니까? 본질에 있어서 등대는 일정 분량의 금으로 되었지만 일곱 개의 등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럽게도 이것은 삼일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임을 가리킵니다. 본질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이시지만 표현에 있어서 그분은 일곱 영이십니다. 본질이신 아버지가 형상이신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고 그 아들은 일곱 영으로 표현되십니다. 일곱 등들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일곱 등들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만일 출애굽기의 기록만 갖고 있다면 이 일곱 등들이 그 영이라는 것을 깨닫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로부터 수갈에서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일곱 개의 등이 그리스도의 일곱 눈들이요 하나님의 일곱 눈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린 양의 일곱 눈이 하나님의 강화된 영인 일곱 눈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개의 등이 그리스도의 표현인 7배로 강화된 영이라고 말할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등대는 3일 하나님의 의미를 암시합니다. 즉 그것은 체현되시고 표현된 3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금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된 다음 그 영을 통해 완전히 표현되십니다. 표현이란 체현과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체현은 유일하게 하나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체현은 하나의 받침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완전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의 완성이어야 합니다. 일곱이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있어서의 완성을 위한 수임을 상기하십시오. 수세기 걸쳐서 하나님은 그분의 움직이심 안에서 표현되어 오셨습니다. 일곱 개의 등이 하나님의 완전한 움직이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표현인 강화된 영을 상징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이 삼일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입니다. 삼일성은 인류 안에 하나님을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성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며 그 다음에 7배로 강화된 영을 통해 표현되십니다. 지금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가질 뿐 아니라 등대 안에서 본질적으로 그리고 견고하게 체현되고 표현된 삼일 하나님도 같습니다. 금이 견고한 받침대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에 그것은 단지 금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받침대입니다. 금이 하나님의 목적 완수를 위해 하나의 받침대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받침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완수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받침대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하는 일곱 등을 통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고 구속자이신 어린 양의 일곱 눈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들은 또한 건축하는 돌의 일곱 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진 일곱 눈입니다. 이 눈들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구속되어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건축됩니다. 이것이 삼일성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받침대를 강조하고 스가랴서 4장은 등들을 강조하고 계시록 1장은 재생산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와 스가랴서에서는 등대가 하나이지만 계시록에는 재생산되어 일곱 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받침대, 즉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스가랴서에서는 등들, 즉 그 영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는 받침대와 등들, 즉 그리스도와 그 영이 교회들로 재생산됩니다. 출애굽기와 스가랴서에서는 단지 일곱 등만 있지만 여기 계시록에는 49개의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등대마다 일곱 개의 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등대가 일곱 개가 되었고 일곱 개의 등이 49개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 등들을 갖고 있는 등대들은 그리스도와 그 영의 재생산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제화될 때 그분은 그 영이시며 그 영이 실제화될 때 우리는 재생산인 교회들을 갖습니다.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일 뿐 아니라 많은 도시들 안에서 지방적으로도 표현됩니다. 온 우주 안에는 오직 한 분의 그리스도, 한 분의 영,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곱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표현을 위한 필요 때문입니다. 존재를 위해서는 하나로 충분하지만 표현을 위해서는 많은 수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회의 본질과 존재와 표현을 알아야만 합니다. 본질적으로 교회 혹은 모든 교회들은 하나입니다. 표현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은 많은 등대들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요. 이 표현은 땅 위의 많은 지방들에서 보여집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의 등대로 상징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개의 등대들로 상징됩니다. 계시록 1장에는 우주 안에서 빛을 발하는 49개의 등을 가진 7개의 등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본질에 있어서와 표현에 있어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란 뜻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교회는 우주 안에서 하나의 본질로 되어 있고 표현에 있어서 교회는 어둠 속에서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빛을 발하는 등들을 가진 많은 등대들입니다. 본체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고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며 그 영은 교회들로서 완전히 실제화되고 재생산되며 교회들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며 우리는 결코 분열적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상은 예수의 증거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등대는 신성한 금으로서 그분의 움직이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형태로 재현된 것입니다. 받침대의 표현은 빛을 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 표현이 빛을 발할 때 그 빛 바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룹니다. 이와 같이 등대는 단지 삼일 하나님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분의 재현과 표현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았듯이 지방교회들은 삼일 하나님의 재현과 표현의 재생산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교회들이 어두운 밤에 빛을 내는 등대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것이 옳긴 해도 그것은 다소 얕습니다. 우리는 지방교회들이 삼일 하나님의 재현과 표현의 재생산임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등대는 항상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됩니다. 그것이 처음 언급된 때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에서 장막이 건축되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역대상 7장 49절에 있는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스가랴 4장 2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에서는 교회들의 건축과 관련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그 영을 가진 일곱 등으로서 빛을 내는 신성한 빛인 등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스가랴 4장은 하나님의 일곱 눈인 일곱 등으로서 빛을 내는 그 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강화된 움직이심을 위한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 있는 등대가 출애굽기에 있는 등대의 실제이며 계시록에 있는 등대들은 스가랴서에 있는 등대의 재생산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실제화되며 그 영은 교회들로서 표현됩니다. 빛을 내는 그 영은 빛을 내는 그리스도의 실제요 빛을 내는 교회들은 빛을 내는 그 영의 재생산이요 표현인데, 이는 빛을 내는 성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영과 교회는 모두 동일하게 신성한 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막 건축을 위한 등대. 이미 보았듯이 등대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등대는 장막의 건축을 위한 것이었고, 스가랴 4장의 등대는 하나님의 건축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으며, 계시록 1장의 등대들은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삼일성에 관해 상당히 많이 말하지만 삼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등대는 일곱 개의 등, 곧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빛을 내고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이 등대들을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먼저 성경은 장막의 건축을 위해서 등대가 필요했음을 계시합니다. 등대는 또한 장막의 기능을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장막에는 창이 없었고 그 입구는 휘장으로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트인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올 길이 없었습니다. 성막 안에 빛을 내는 등대가 없었다면 아무도 그 내부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등대는 비단 장막의 건축을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 기능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이 없으면 교회 건축도 없고 교회 안에서의 기능도 없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빛을 내는 등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등대의 빛 바람이 필요합니다. 종종 당신이 무엇을 할까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궁리할 때 당신은 혼돈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둠은 더욱더 짙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 집회에 오거나 성도들과 교통을 할 때 당신은 그 즉시 빛 비춤을 받게 되어 오, 이제 나는 그 길을 알았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 있는 등대가 빛을 내므로써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등대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등대는 비단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 안에서의 기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빛나는 등대의 빛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한 모든 게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다면 당신은 며칠 후에 교회로 급히 뒤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등대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등대이기도 합니다. 회복된 성전의 건축을 위한 등대. 등대는 하나님의 건축의 회복을 위해서 더 한층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은 그 영을 강조하는 등대가 하나님의 건축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계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건축의 회복 안에 있기도 하므로 등대에 대한 보다 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강건케 하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그 영을 상징함. 그분의 성전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이상으로 스룹바벨을 강건케 하기 위해 스가랴에게 이상을 주셨습니다. 이 이상 안에서 휘가라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흘러 들어오는 일곱 등을 가진 등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바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땅 위에서의 그분의 움직이심을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일곱 눈인 일곱 등을 갖고 있음. 스가랴에 있는 등대 위에 일곱 등들은 일곱 눈입니다. 먼저 이 일곱 눈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계시록 5장 6절도 그것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일곱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그리스도의 일곱 눈입니다. 스가랴 3장과 4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시고 계시록 5장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은 구속하는 그리스도가 건축하는 돌임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과 그 돌은 하나님의 일곱 영인 일곱 눈을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일곱 눈이 그 돌의 눈들인 한편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눈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곱 눈들인 일곱 등들은 또한 그분의 움직이심을 위한 하나님의 눈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해서 일곱 눈, 즉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 양이시며 마지막에는 건축하는 돌이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것으로서 구속을 거쳐서 건축의 목표에 도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축을 위한 구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속하시는 어린 양으로서뿐 아니라 건축하는 돌로서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속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건축됩니다. 그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 이것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등들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며 눈들은 봄으로서 옮겨 부음을 위한 것임. 등들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요 눈들은 봄으로서 옮겨 부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눈들은 살피고 관찰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특히 옮겨 부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일곱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는 자연히 그분에 의해 주입됩니다. 만일 우리가 심판받고 빛비춤을 받고 살핌을 받고 불태워지고 있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시면서 우리 속으로 빛을 발하시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변화된 보석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등대들은 지방교회들의 건축을 위한 것임. 예수의 증거인 지방교회들을 상징함. 계시록에 있는 등대들은 지방교회들의 상징들입니다. 각 지방교회는 그 지방에서 등들로서 실제로 강화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증거를 비추어내는 하나의 등대입니다. 본성에 있어서 신성함. 등대들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등대들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짜여졌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 곧 그분의 금 같은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의 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본질을 갖고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두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빛을 발함. 우리는 등대들만 주목하고 등들은 소홀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등대들은 등대들 그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등들을 위해 있습니다. 만일 등대들에게 등들이 없다면 그것들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등들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장에서 등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등들은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 개의 불타오르는 등들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등들은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등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주고 있는 받침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히 나쁘지는 않지만 계시록은 등이 먼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21장에 이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에 있는 등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오늘날 그리스도가 일곱 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곱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등대들인 교회들이라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교리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이십니까? 교회 생활을 위한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는 다만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영이기도 합니다. 생명주는 영이신 이 영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인 일곱 영들로 강화되어졌습니다. 이 영들은 일곱 눈들인데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은 순전히 이 일곱 영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상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체험상의 일곱 영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필히 그 영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과 일상생활과 집회들과 봉사와 간증들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영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일 그 영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등대들은 반드시 일곱 영들인 등들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일곱 영들은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등대에 의해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나가는 한 조각의 금이었던 이 등대는 일곱 등들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 견고한 순금 덩어리는 바로 우리의 본질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형체를 갖지 못하리라. 즉, 금은 갖고 있겠으나 받침대는 없을 것입니다. 아들 없이 오직 아버지만을 갖는 것은 체현 없이 본질만 갖는 것입니다. 오직 금을 두들겨서 받침대의 형체로 만들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체현을 갖게 됩니다. 받침대가 그 본질의 체현인 반면에 일곱 등들이 없다면 이 체현은 그 표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은 아버지요, 그 체현은 아들이며 그 표현은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그 영입니다.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얻다 하심은 일곱 등들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차후의 성경은 일곱 등들이 일곱 영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곱 영들은 먼저 스가랴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었으며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어린 양의 일곱 눈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일곱 눈들은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생명 주는 영이시며 또한 일곱 영이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 표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들과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영은 등대들인 교회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일곱 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주는 영과 실제로 강화된 영 혹은 등대들인 교회들에 의해 지탱되는 그리스도의 표현인 일곱 영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영을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영을 접촉하고 누리고 체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표현이신 그리스도의 일곱 영을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등대들인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이 당신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이 영도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은 그의 표현이므로 그 눈들은 그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영은 그리스도의 표현이므로 그 일곱 영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들은 등대들이요, 등들은 그리스도의 표현이신 실제로 강화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빛은 점점 더 밝게 빛을 내고 있으며 그 이상은 날마다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금 등대들인 지방교회들은 오늘날의 어두운 시대 안에서 그러한 영으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두운 시대 안에서 참으로 교회는 예수의 간증을 밖으로 비춰내기 위해 실제로 강화된 하나님의 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체현이며 그 영의 재생산인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체현이며 그 영의 재생산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제요. 교회는 그 영의 재생산입니다. 그 영을 가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체현, 곧 예수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많을수록 교회도 많아지고 예수의 간증도 많아집니다. 대환난 안에서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두 등대. 11장 4절에서 우리는 대환난 동안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두 등대, 곧 두 등인을 봅니다. 이기는 자들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고 반면에 보다 약한 자들, 곧 덜 익고 미성숙한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도록 땅 위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간증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엘리야와 모세를 다시 땅에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간증은 주로 보다 강하고 체험이 많은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이들이 휴거되어졌을 때 보다 약한 이들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공급을 받는 것이 다소 좋긴 하지만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땅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11장의 두 등인도 등대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약한 자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에 따르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이 형제님은 아마도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영의 자녀분을 값을 치르고 얻기 위해서 그 두 감람나무에게로 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또한 기름 발리운 자들이라고도 불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간증을 위해 그 영이 충만하여 약한 성도들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난 동안 익지 않은 많은 자들이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